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입니다. 북조선의 날씨는 남조선보다 더 추울 텐데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의 차가움이 여러분을 더 움츠리게 만들지는 않은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은 신자가 있었는데요. 그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이든 신자가 병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함으로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신자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죽음을 앞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고 나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비밀을 배워주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평안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두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희입니다.
네, 씩씩한 우리 소리자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힘든 일 없으셨나요? 혹시 힘들었다면 어떤 게 힘들었을까? 우리 수인 자매님 좀 삶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해준다는 사람들의 네.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네.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며 나는 괜찮다, 괜찮다를 반복하면서 네. 나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니 상대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도 네, 너무 도가 지나치며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수인자매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아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또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네. 그럴 때마다 다독거리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 힘들어 하시는 그분들을 또 이해시키는 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힘들었던 부분을 좀 나눠봐 주실까요?
네, 저는 동생이 다리를 좀 다쳐서 네. 지금 3, 4주 됐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느라니까 좀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고 또 그거를 보면서 장애인이나 또 그 본인 아니면 또 그 주변의 가족 이런 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남동생은 어떻게 좀 회복 중이신 건가요?
아니, 여동생이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동생은 회복 중이신가요?
네,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동생이 아프면 엄마, 아빠, 그리고 소리자매님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시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그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수인 자매님과 소리 자매님은 나중에 자녀 양육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저는 거울과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네.
자녀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싶거든요.
네.
거울을 보듯이
네.
자녀가 저와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아주 멋지십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은 자녀에게 본이 되어서 자녀의 거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좀 친하고 좀 편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언제 어디서나 그 아이가 부모를 먼저 찾는 친구 무슨 얘기를 할 때 친구한테 좀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소리자매님도 엄마에게 친구 같은 딸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 우리 엄마는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네. 저도 딸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딸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 그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친구, 예, 친구 같은 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루어지시기를, 예,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 더욱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음 글을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다. 처음 부모가 되어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 당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아진다. 부모마다 생각하는 양육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자녀 양육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자녀마다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다르고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자녀 양육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양육에 지친 부모들은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몰라서 매우 힘들어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방송에서는요, 부모 그 길을 묻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인 자매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의 기본은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반응해야만 자녀 양육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소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쓴 케이티는 부족할 것이 없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 출신 성분이 좋았던 케이티는 학급 반장이면서 성적도 우수했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케이티는 1년 동안 우간다라는 나라로 선교활동을 떠나게 되었다. 우간다의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의 마음을 빼앗겼다. 케이티는 현재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400명의 아이들을 돌본 엄마로 살고 있다. 케이티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세상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려고 하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캐디처럼 세상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케이티가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적인 삶을 떠나 우간다의 가난한 고아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우리의 영혼도 행복해야 하고요. 아름답게 빚어져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부모인 우리가 첫 번째로 노력해야 할 것은요, 부모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소리 자매님과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강철 씨 부부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강철 씨가 말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서 늘 싸우기만 합니다.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강철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자녀 양육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강철 씨 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면 네. 강철 씨는 테레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강철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아내는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차이 속에서 유일하게 부부를 묶어놓을 수 있고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 한 사람이 아닌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녀 양육은요, 부부 관계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공통된 과업이고요.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는 서로의 부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느라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들 중에서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 부모의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녀 양육을 통해 아내와 나그네가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고요.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 개념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어주세요.
아동학자인 브룩스는 양육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육이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따라가면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영양과 보호, 지도 등을 위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양육은 자녀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와 더불어 인간관계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게 만든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 또는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기술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역할에는요, 자녀의 신체적인 보살핌과 보호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 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읽어주세요.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자녀의 특성이다. 자녀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인지, 성장 속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출생 순서와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에 따라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특성에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 습관, 양육 태도, 가치관과 교육관 등에 따라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있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녀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부모마다 각각 다른 양육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움린드라는 아동학자가 애정과 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과 그 자녀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적인 양육 특성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다. 허용적인 부모는 애정과 통제의 두 축에서 볼 때 애정 쪽으로 많이 길어진 모습을 보인다.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면 애정적이고 반응을 잘하지만 자녀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일관성 없는 훈육과 양육의 모습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허용적인 부모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자녀의 발달 특성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감과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규율과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허용적인 부모에게 자란 자녀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타심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과 자녀 행동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권위가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양육 모습을 보인다. 애정적이고 반응을 잘하며 자녀와 대화를 잘 나누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녀의 독립적인 모습을 격려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훈육과 통제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 행동 속에서 자란 자녀는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요?
책임감이 있고 자신감과 사회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과 자녀 행동 세 번째, 다음을 읽어주세요.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이다. 애정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양육 모습을 보인다. 엄격한 통제 속에 부모가 만든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모습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녀를 때리거나 벌을 주면서 자녀가 이해할 만한 설명조차 덧붙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요?
부모에게 우선적이고 복종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장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신에게 힘이 갖춰졌다고 느낄 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회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으로 성장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 양육의 행동 특성 네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다. 이 유형의 부모는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 방임적인 양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냉담하지만 엄격함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 방식 속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독립심이 부족하고 자기 통제력도 부족한 어른으로 자란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양육 방식 중에서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은 권위가 있는 부모의 양육법입니다.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관심받고 싶어하고
네.
인정받고 싶어하고
네.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관심받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때까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적인 행동의 모습은 부모의 사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녀들의 이런 모습은 참 안쓰러운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을 표현해주면 일으키지 않을 문제 행동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자신의 양육 방식 점검하고 계시죠? 이런 자녀들의 문제적인 행동 특성은요, 부모의 양육 행동 방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양육 행동 방식은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정에서의 경험과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과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 각자가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어려움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그 상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부모는 자녀에게 그 상처를 투사해서 자녀를 탓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성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자신의 상처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독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잘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다독거려 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은혜야, 힘든 상황에서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수인 자매님도 스스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수인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참 잘했어.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소리 자매님도 스스로를 다독거려 보시겠어요?
네. 소리야, 어릴 때 아빠한테 맞았을 때 많이 아팠지? 그런데도 비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잘 커줘서 고마워. 대단해. 정말 잘했어.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다독거림을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아물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독거림을 나의 나그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세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이 다독거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수인 자매님과 소리 자매님이 가족을 다독거리는 말로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엄마, 나를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아프고 고단할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는 참 대단해.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가 나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어린 아이였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 표현을 못 받아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할게요. 나의 아버지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먼저 가족을 다독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두 분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부모가 겪는 다양한 상처와 아픔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신의 이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가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많은 돈이나 뛰어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성숙과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아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아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아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아서지 못하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능히 굳건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요?
성전이 아닐까요?
아, 네. 맞아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성전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성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전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나 남조선에 있는 우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을까요?
네, 전도서 5장 1절에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발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발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요. 5장 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냥 이제 말을 해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고 보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이라는 단어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말이니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말은 성전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겠네요. 그죠? 우리 즉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이라고 할까요? 하나요?
기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네. 서원이 뭐예요?
네, 서원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종류가 서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딸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서원이죠. 그래서 서원도 말로 하는 것이니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것이 대화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대화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듣는 것은 뭐예요? 가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뭐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께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서로 이런 말 해요. 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꼭 이게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뭐, 막 묵상을 할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특별히, 오늘도 만나 방송을 들을 때, 방송을 듣고 나서, 들으면서 뭔가 어떤 말씀이 와닿았거나, 이렇게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셨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두 분도 다 이런 경험을 늘 있어요, 사실. 그죠? 하나님을 듣는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주기도문이랑 찬송가나 찬양가를 부르잖아요.
네.
그때 정말 그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 은혜를 받는 거.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네, 맞아요. 혹시 이번 주에는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이번
주기도문이나 찬양을 하면서 뭐 찬양의 가사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은혜라는 찬양가를 들었는데,
네.
그 단어 하나 하나가 너무 다 의미가 있고,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와닿았는데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까지 다 은혜다.
숨을 쉬는 것까지도 은혜군요.
네. 그게 다 은혜다라고 해서 정말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았고 막 뭉클했죠.
그렇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네.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은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찬양 듣고 기도할 때 또는 이제 저희가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와닿았던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네, 그렇죠.
감동이 있거나, 또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을 때,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중이어서 직접 대면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분명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들, 하나님을 들은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다면 이 시간 방송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찬찬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대화라는 건 서로 상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말이 있어야지만 그게 대화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2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말인데 혹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혹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할 때요?
맞아요. 자기 말만 할 때. 그죠? 혹은?
내가 말하는데 딴 생각 할 때?
딴 생각 할 때요. 남조선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섬인지 혹시 들어보셨죠?
예. 제주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주도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 살 때 교회에서 저보다 한 3살 적은 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한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몇 년 됐죠. 30년 이제 제주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제가 30년 만에 만났어요.
와, 정말 반가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생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생이 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쭉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늦게 만났거든요. 한 밤 10시 정도 돼서 만나서 뭐 두세 시간 있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서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와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는 말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우셨어요?
예,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가 아쉬웠냐면 이제 동생이 본인 말을 하고 나서 저에게 아 형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대화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듣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뭘 원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도 자신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건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게 말씀의 내용이든지 평강과 위로든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묵상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 이게 저는 제 마음에 와닿다면 이거를 그대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되게 간단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간단하지만 또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하겠죠. 은혜가 되고 진실되고 힘이 있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와 뭔가 다른 기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나 아니면 최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은혜 받았던 내용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 은미자매님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기도의 언어가 되네요. 네, 우리 사라 자매는?
저는 기도의 언어를 내 삶을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듣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는 말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군요.
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됐던 내용을 그대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만 하지 말고 오늘도 만나라는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혹은 뭐 말씀을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라든지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기도해 보신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와닿았을까요?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네,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저는 듣는 것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의 말이 필요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네, 뭐 소중한 깨달음이네요. 네, 그래요. 우리 사라 자매님은?
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두 분 나눔을 통해서도 저도 새롭게 하나님은 본인도 말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또 저도 새롭게 와닿네요. 적용은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적용이 오늘 방송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저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또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